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는 기독교 변증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선지자보다도 더 뛰어나시고 천사보다도 더 나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모세보다도 뛰어나시며 레위 제사장들보다도 더 탁월하신 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레위의 허리에서 나오지 않냐고, 창세기 14장이 이미 있었던 멜기세덱, 살렘왕, 의왕, 평강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사람인 사람으로 있는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또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 지파들이 있는데 어떻게 유다 지파에서 나온 예수님이,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유대인들 생각에는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참 대제사장이다 라고 오늘은 이제 율법과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 있었던 성전 그리고 제사장들, 이 직분은 한계가 있고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하신 직분을 가진 참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한 요점은 우리에게 이 대제사장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제 변증하는 것입니다. 하반절을 보니까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장막이 있는데 그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 이 땅의 성소와 그리고 하늘의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근데 그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그랬어요. 일반 제사장들은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위대한 제사장 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그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냐고 부활하사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시편 110편 1절 말씀 한번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고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주에게, 다윗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주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인용해서 오늘 1절에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제사장들은 죽으면 끝나죠.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어도 다시 부활하사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 하늘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여전히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사실은 취해야 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셔서 자기 사역을 지금도 수행하고 계신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살아있을 때, 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때뿐만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의 통치권을 가지고 그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피로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진짜 우리의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일반 백성들의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 대제사장조차도 자기 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도 연약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3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4절에서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실 것이라. 왜냐하면 땅에는 그런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아니했을 것이라. 그런데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성막이라든가 장막 혹은 제사 제도 율법 또 절기 이 모든 것은 다 모형과 그림자다. 어떤 모형이요?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었고 예수님의 그림자였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성막이라든가 성전 그리고 제사 제도 율법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을 나타내시기 위한 모형과 그림자였다.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모세는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 성막을 지었고 제사를 드렸고 절기를 지켰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잘 지켰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그렇게 완성했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는 바와 같이 출애굽 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원망했고 불평했고 말씀을 세우고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실패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졌고 더 이상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넘어졌다 해서 가만두실 분이십니까? 다시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6절을 보니까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바로 예수님에게 더 아름다운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뭐냐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언약의 구약의 제사보다 구약의 성막보다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누구를 세우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 이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다라고요. 그러니 어떤 교주가 뭐 이만이라 할지라도 하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신부가 사제가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중보자로 고해 성사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고 용서를 구하고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다른 사람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서 구하고 또 찾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얻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계를 누구를 통해서?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옛 언약, 옛 제사장들은 한계가 있지만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하늘 통치권을 가지시고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의 진짜 참 대제사장이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이 첫 언약, 옛 율법, 성막, 성전, 제사 이것이 아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있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첫 언약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서 실패했고 성막 제도에서 실패했고 제사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8절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닙니다. 실패했지만 다시 그들을 사랑하사 새 언약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맺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약속을 어디에서 하고 있냐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니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 오늘 본문 8장, 이 8장 8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오늘 본문 8절에서 12절까지 그렇게 적용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8절 봐보세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에 실패해서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또 주께서 10절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이 유다와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옛날에는 모세 때는 이 돌판에 율법을 새겨서 그들에게 주었는데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이제 돌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내면의 변화. 우리가 우리 마음의 그 변화로 하나님께 신속하고 자발적인 순종을 하여서 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이 말씀을 이제는 두시겠다, 새기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고 계신 거예요. 내 생각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좌정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려고 이 새 언약을 약속하고 계신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새 언약을 오늘 이 히브리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 백성들이 이 언약에 실패했잖아요.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 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이 언약을 약속하셔서 이제는 짐승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이제는 어떤 구약의 제사 절차를 밟는 게 아니라 신속하게 내 마음 가운데 깨닫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니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죠. 아무리 유대인들이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아니다라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 계속해서 선지자보다도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또 이 구약의 제사장들보다도 구약의 옛 율법과 또 성전보다도 더 뛰어나고 탁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땅에서 말씀을 선포했다면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바벨론에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동일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무대 A, 무대 B라고 그래요. 무대 A는 바로 유다 땅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다면 무대 B,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간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자,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11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세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런데 그 마음은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돌 같은 굳어진 것들을 제거하고 부드럽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한 겁니다. 십계명을 딱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대강령이다라고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새 마음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는 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굳은 마음이 제하여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원망과 불평의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불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말씀을 통해서 제거하고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새로운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다 우리 안에 아 예수님이 누구신지 응 그래 하고 알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 특별히 막 예수님이 누구시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는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러니 주님과 그 친밀한 백성들은 주님께 다윗이 용서받은 것처럼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허물이 사함받는 자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 모든 허물을 가려주시고 그 죄를 또한 사해주시고 용서해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3절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없어져 가는 옛것, 옛 율법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말고 새로운 것, 새 언약의 말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새 언약 안에 우리가 있는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으니까 오늘 예수님 안에서 다시 우리 주님을 향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오늘도 형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